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포츠머스에서 거행된 노르망디 상륙 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테레사 메이 총리 등 영국 측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나온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 참전국 정상들이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 현장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설문을 낭독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작전 당일 기도 형식의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노먼 스키너 영국군 대위가 노르망디 출정 이틀 전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기념식장 현장에서 읽었습니다. 기념식 현장에는 참전군인 수백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중에 약 300여 명이 크루즈선에 올라 75년 전과 같이 노르망디로 향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이끌었던 연합국이 독일 점령지였던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실시한 역사적인 군사행동입니다. 1944년 6월 6일 단행된 이 작전으로 2차 대전의 전세가 바뀌었고 이날을 D-Da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열린 포츠머스는 영국 남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D-Day 전날 연합군 장병들의 출발지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츠머스 일정을 끝으로 사흘간의 영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노르망디 현지에서 별도로 열리는 상륙작전 75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엔 아동기금의 모자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안을 심의해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 포드의 현지 합작법인에 거액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 창안 포드의 반독점 행위를 적발해 1억 6,280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2,360만 달러 벌금 징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포드 측이 지난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상들의 가격 책정을 인위적으로 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무역 전쟁 상대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비공식 경제 제재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중국의 행보 중 최신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유력 운송업체 페덱스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페덱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화물을 잘못 운송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중국 택배업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미국 업체들을 겨냥한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크렘린궁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오늘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중러 관계는 지금 역사상 최고라고 강조하고 이번 방문이 확실한 성과를 내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통상 경제협력 등 양자 현안과 한반도 문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사태 등 국제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 안보 체제 창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유리 우샤쿄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지중해 공역에서 미 해군 초계기에 근접 비행하며 진로를 방해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를 관할하는 미 육함대는 성명을 통해 어제 러시아 수호이 35 전투기가 미군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의 비행을 175분 동안 세 차례나 방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는 북한 선박 일부가 여전히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행동 대 행동 방식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제30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취협을 열고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영양지원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모자보건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규모는 800만 달러로 WFP의 북한영양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모자보건과 영양사업에 35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WFP는 북한 내 9개 도 60개 군의 타가소와 보육원, 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영양 강화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유니세프는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에게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 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그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이번이 처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에 교취협을 통해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됐지만 악화된 정세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일 UN 식량농업기구 FAO와 WFP가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북 지원 방안을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국제사회 대북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기구가 자체 구매 시스템을 이용해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대변인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송금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워킹데이 기준은 3, 4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에 북한 영유아 영양개선 사업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웨덴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내내 평양에서 정기적으로 국제기구와 접촉해 물자 전달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자체적인 감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의 라스머스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감시 투명성을 묻는 VOA 질문에 인도주의 필요성에 기반한 접근은 지원이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측의 분배 진척 상황과 독립적인 외부 기관들의 평가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인도주의 기관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1년 내내 방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이어 스웨덴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과 비정부기관에 제공되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의 인도주의 지원은 무력 충돌과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인류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에 의거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란스코그 대변인은 또 스웨덴의 인도주의 지원은 해마다 제공되며 이 같은 지원은 필요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에 따르면 올 들어 4일 현재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320만 달러로 북한의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가능해진다 해도 실제 북한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권 증진, 투명한 임금, 지불 체계, 국제 통화 기금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 경제 연구소 선임 국장은 북한의 임금 지불 절차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이 도와준다 해도 북한의 실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탠거런 국장은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 think it's clear. The workers need to be paid directly. There's a lot of good reasons for this. One, you know, it'll help boost the domestic economy in North Korea.
개성공단을 포함해 앞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북한 직원들이 직접 임금을 받아야 북한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거런 국장은 현행 규정에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수출용 상품보다 북한 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내수용 상품을 제조해야 개성공단을 북한 경제에 융합시키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경제 통계와 자료를 발표해야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맞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key things to that is basically taking and putting in place the reforms for things like the collection of data right now. You know, nobody could tell you what the unemployment rate really in North Korea is.
현재 자료로는 북한의 실업률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만큼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밝혔습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학술국장은 무엇보다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남북 경협 등 대북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ermination requires releasing all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the citizens of North Korea detained in North Korea's political camps. So there's a very high bar that Congress is setting o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미 의회가 2016년 제정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는 등 획기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높은 기준을 세워놓았다는 설명입니다. 페리어 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면 인권 상황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advance the talks, you move forward with You move forward with the nuclearization and you address all other issues, including human rights.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인권을 포함한 다른 문제는 미뤄두고 경제 발전이 자연스레 인권 상황을 개선해 준다고 믿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재에 관한 재량권이 큰 미 의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페리어 국장은 밝혔습니다. 공동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은 대북 제재였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계속 붙들어 둘 것도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는 북한 선박 일부가 여전히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일환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지목한 북한 선박들이 최근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사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명단에 오른 선박은 총 49척으로 이 가운데 북한 선박은 모두 33척입니다. VOA는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을 이용해 이들 33척의 최근 활동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무부의 권고 사항이 발표된 3월 21일 이후 최근까지 10척이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 사이를 오갔고 일부는 러시아에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100톤급의 일반 화물 선박 K-모닝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북한 남포항과 산둥성 등 북한과 중국을 수차례 오갔고 지난 3월 29일에는 홍콩에 근접한 지역까지 운항했습니다. 또 5,600톤급의 일반 화물 선박 운봉 2호는 5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떠난 뒤 동해로 내려와 제주도 남단을 우회해 6월 3일 현재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도착 항구를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고산호, 청봉호, 태평산호 등의 북한 선박이 동해에서 서해로 제주도 하단을 통과하는 경로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경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선박 외에도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끄고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도 확인됐습니다. 7,000톤급인 일반 화물 선박 지송 15호는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저장성 앞바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400톤급의 일반 화물 선박 자력호는 한국 강릉시로부터 동남쪽으로 362km가량 떨어진 동해에서 지난 4월 12일 AIS 신호가 포착된 이후 위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AIS 신호를 끄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선박이 제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북한 석탄 수출 의심 선박 명단 외에 함께 공개했던 선박 대 선박 환적 의심 명단에 올랐던 카트린호는 억류됐고 명단에 함께 오른 루니스호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해안경비대 소속 버스홀프 함이 한국 서해에서 작전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홀프 함이 서해에서 작전하고 있다며 이 함선은 미 해군 칠함대 지원을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칠함대는 버스홀프 함의 작전활동 장면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버스홀프 함의 서해상 활동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3월 보도자료에서 버스홀프 함의 서태평양 배치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행위에 맞서는 국제 공조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한국 서해 등지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행동 대 행동 방식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은 지속돼야 하지만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미북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북핵 6자 회담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I know the administration is still concerned about the issue. There's been some talk of reviving the six.
킹 의원은 4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핵 6자 회담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자회담의 부활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 관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마쿠 채널을 활용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 영내 국가들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대화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드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드 의원은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고 취했던 행동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였다며 미북 양측이 상응 조치의 내용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have more of an understanding and develop, frankly, a very a list, if you will, of quid pro quo. If you do X, we'll do Y. If you do
특정 조치를 취하면 특정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상세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역사를 보면 약속을 지켰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ve been supportive of keeping the sanctions regime fully intact until they make much more significant progress in just one.
영변 핵시설 한 곳의 폐기가 아닌 비핵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진전을 보일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훨씬 더 많은 핵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만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국이 비핵화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re's no way in the world that I would think that they believe that they should be setting the policies in the direction. The bottom line is that our demands for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정책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절대 바뀌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만친 의원은 이어 북한과 외교는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북 간 두 차례 정상회담 후에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 feel like they've yet to make any meaningful commitment. I encourage the administration to keep talking, but thus far they haven't shown.
케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계속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 세계 상위 20개 나라에 속한다고 유럽연합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입법조사기관 EPRS가 발표한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36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118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정도를 나타내는 노르망디 지수를 개발해 각 나라에 평가했습니다. 노르망디 지수는 대량살상 무기, 격렬한 갈등, 테러리즘, 언론자유, 살인, 민주적 절차 등 11개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대량살상 무기와 민주적 절차, 언론자유 부문에서 0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7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자 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대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중국 역시 주변국과의 마찰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You have to be careful about the deal. Sometimes they sound more.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마찰과 지역 패권 전략으로 일본 등이 미국 중심으로 결집하자 고립 탈피를 위해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don't know to what extent China wants to work with the ROK on so-called everlasting peace.
중앙정보국 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7개월 만의 대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국면 전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resumption of talks after 7 months is fine, but it's not a major breakthrough.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중 공군이 직통 전화를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중국 군용기의 빈번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 조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직통 전화를 무시하고 침범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중국이 갈등 완화를 명분으로 한국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과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이번 회담은 북한이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대북 압박 강화가 필요한 국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중국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is worried that North Korea never is going to denuclearize and that he's got to put more pressure on the North without looking.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한중 간 현안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respects settled by the agreement that the existing THAAD batteries would be allowed to stay, but they would not be integrated into th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하지만 윌리엄스 부국장은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외국산 담배 수입 제한에 이어 신규 담배 생산도 금지하는 내용의 금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 같은 금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안소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흡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공식 통계가 있습니까?
2014년 12월 기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수치가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9%에 달합니다. 성인 남성 절반 정도가 흡연을 할 정도로 애연가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흡연율은 당시 조사 대상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라오스가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56.7%, 방글라데시와 중국이 각각 54.8%와 52.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북한 여성의 흡연율은 0%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최근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죠?
예,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27일 WHO의 담배 통제 기틀 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이맘때가 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담배의 해독성을 강조합니다. 올해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담배 통제법에 따라 금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 수입을 제한하고 새로운 이름의 담배 생산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밖에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어떤 게 있나요?
우선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금연연구보급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방성분의 금연보조제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에는 금연식품이라면서 환경피너 3 음료를 소개했고요. 앞서 지난 2017년 세계 금연의 날에는 피부에 붙여서 금연효과를 낸다는 니코틴 반창고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매체에 자주 노출돼서 금연 홍보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배의 유해성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웹사이트를 보면요. 4초당 흡연자 한 명이 폐질환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700만 명이 흡연으로 또 10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WHO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2030년까지 800만 명이 흡연과 관련해 목숨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어떤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담배값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담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뉴욕인데요. 금연 인구를 늘리겠다면서 최저 가격을 $13로 올리고 담배 판매업소도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시들은요. 여성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멘톨 등 향이 나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라구나시의 경우는 아예 도시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와이주 의회는 100세 이상에게만 담배 구입을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연을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각 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금연 정책을 내놓으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치명적인 걸 알면서도 중독성 때문에 끊기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담배를 줄여나간다는 생각보다는 바로 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단 주위에 금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담배와 관련된 물건을 모두 정리하고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손놀림 도구를 준비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주 머무는 곳에 금연과 관련된 문구, 또 흡연 경고 그림 등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의 흡연 실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평생을 한국 민주화 운동과 북한 인권 운동에 헌신한 윤현 북한 인권 시민연합 명예 이사장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한국 내에서 국제 인권 운동에 씨앗을 뿌렸고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공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별세한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명예이사장의 연결식이 5일 유가족과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 탈북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상원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고인이 1970년대 인권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잠잠하고 있을 때 윤현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에서 인권의 횃불을 높이 드셨습니다.
윤현 명예이사장은 군사독재 시절이던 1972년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를 공동 설립해 시국사건 관련 자료를 외국에 보내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힘썼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윤 명예 이사장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별빛이었다며 사람들이 비로소 힘을 내고 그 뒤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현 명예 이사장은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1994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북한인권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어 1996년 5월에 북한인권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비정부기구인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창립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박범진 이사장은 윤명예 이사장이 북한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선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명예 이사장님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아무도 눈 돌리지 않았던 시기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창립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구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박 이사장은 윤명예 이사장이 세계 최초로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해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채택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를 신설해 1년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데도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 초기에는 외로운 외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해마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명예이사장은 또 탈북민들, 특히 강제송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벌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이성주 북한인권시민연합 컨설턴트는 윤 명예이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16살 소년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7년 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윤 명예이사장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년 전에는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윤 명예이사장이 북한 인권을 위해 비춘 불빛을 동료들과 함께 더욱 밝힐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북한인권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윤 명예이사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제 미래 활동가들, 뭐 운동가들, 또 북한인권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토대 기반을 만들어 닦아주셨죠.
이 대표는 그렇게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도 진출했으며 시민단체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현 명예이사장은 2003년에 미국 민주주의재단이 수여하는 민주주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0년 한국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수여하는 존 디펜베이커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재단의 칼 거시먼 회장은 윤현 명예이사장이 북한 인권운동의 진정한 아버지였다고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면 윤 명예이사장의 중심적인 역할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큰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 75주년을 맞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전 세계 16개 나라 정상들이 영국 남부 포츠머스항에 모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체 관광 금지를 비롯해서 쿠바에 대한 새로운 여행 제한 조처를 내렸고요. 미 연방 하원이 이른바 이 드리머라고 불리는 이민자 청년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75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6일로 75주년을 맞는데요. 하루 전인 5일 영국 남부 항구 도시 포츠머스에서 이를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기념행사에는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전 세계 16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AFP 통신은 영국에 이렇게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기념식에 참석했다죠?
네,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영국 왕실을 대표해서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나란히 앉아 기념식을 지켜봤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2차 대전 참전용사 수백 명도 참석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해안가에 마련된 기념식장 일대에 대규모 보안 인력을 배치하면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 단행된 미국과 영국 주축연합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인데요. 연합군은 당시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연합군의 패색에 짙었던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D-Day 하루 전날인 5일 출발한 곳이 바로 이곳 영국 남부 항구 도시인 포츠머스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 올해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순서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네, 주요 인사들이 노르망디 상륙일인 D-Day와 관련 있는 문건들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Almighty God, our sons, pride of our nation, this day have set upon a mighty endeavor.
예,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합군의 승리를 기원했던 기도문을 낭독했고요. 메이 총리는 영국군 노먼 스키너 대위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다리면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살에 숨진 프랑스 청년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증언도 있었다고요?
네, 이제는 노구가 된 백발의 참전용사 대표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를 생생히 증언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영국 공군 비행쇼와 2차 세계대전 관련 연극, 음악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예, 각국 정상들은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념식이 끝나고 프랑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D-Day 당일인 6일에는 이 노르망디의 오마하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미군 묘지를 참배할 예정인데요. 오마하 해변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가장 많은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 격전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노르망디에서 별도로 열리는 상륙작전 75주년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 메이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둘째 날인 4일 메이 총리와 영국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빈 만찬 등 성대한 의전을 받은 데 이어서 둘째 날에는 정치와 무역 등 현안에 돌입했다라고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영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가 정상회의에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의 무역, 통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무역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문제, 또 이란 핵무기,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분담금 문제 등 국제 현안에 있어서 두 사람이 견해를 같이 했고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의 발언도 좀 살펴볼까요?
네, 메이 총리는 이 두 사람이 양국의 안보와 가치 등에 맞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같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은 언제나 강력한 우방으로 함께 해왔으며 함께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기 내내 이 브렉시트 발목이 잡혀 있었던 메이 총리는 7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총리직에 도전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4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존슨 전 장관은 영국 보수당 내 대표적인 브렉시트 지지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쿠바 제재 조치를 내렸군요.
네, 미국 재무부가 4일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요, 쿠바를 여행할 때 이 교육 목적의 단체 관광을 이용해 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단체 관광을 통한 쿠바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4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예,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과 같은 곳에서 미국의 적들을 지원하고 불안정을 조장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교육 등의 목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허용해왔던 쿠바 여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크루즈 선박이 쿠바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문우신 장관이 성명에서 크루즈 선박과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은 물론 개인 또는 회사 항공기를 통한 쿠바 방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가족 여행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여행 제한 조치는 단체 관광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가족 여행 같은 쿠바 방문은 앞으로도 허용됩니다. 또 상업적 항공기 운항도 가족 여행이나 다른 합법적인 형태의 여행에 운용될 때 한해서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쿠바 정책이 크게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쿠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교육 목적의 여행과 상업적 항공 여행을 허용하고 양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는 등 관계가 크게 개선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부에 대해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최근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군인들을 파병해서 마두로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도요. 쿠바 군과 무장 세력이 베네수엘라 헌정 파괴 목적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쿠바에 금수와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민 개혁 문제는 미국 사회가 직면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일 연방 하원에서 주목되는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드리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안이 이날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꿈과 약속이란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요, 민주당이 발의했고요. 찬성 237대 반대 187로 통과됐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7명만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네. 드리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 영어 드리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네.
현재 이 미국 안에는 이 드리머가 한 2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드리머들은 이른바 다카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가 바로 다카인데요. 이게 바로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 준 제도입니다. 한편 법안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제러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드리머들이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난지도 몰랐고 운전면허 발급이나 공립대학교의 내국인 학비 적용이 거절된 뒤에야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다카를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연방의회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다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에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이 문제가 진척이 없었죠.
네, 이 다카 대체나 존치 문제를 두고 민주공화 두 당 사이의 생각이 크게 달라서 아직도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드리머들이 추방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 문제를 두고 소송이 나왔는데요. 연방법원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 효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4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한 자격에 충족하는 드리머들이 추방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꿈과 약속 법안에는 이 드리머뿐만 아니라 임시 보호 신분 TPS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TPS도 이민 문제 가운데 쟁점 항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시 보호 신분 TPS는 전쟁이나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받아들이는 제도인데요. 미국 내 수혜자가 4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TPS 수혜 대상을 속속 축소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처 역시 소송으로 시행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4일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쉽게 통과됐는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꿈과 약속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을 조장할 것이라면서 드리머 구제는 다른 이민 개혁 방안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나온 방안이 들어간 이민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드리머와 TPS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 TPS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보다는 이 국경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근절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최저 17도, 최고 25도입니다. 강계는 구름이 많고 최저 16도, 최고 29도. 해주와 개성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17도, 최고 24도. 개성은 최저 13도, 최고 27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28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 25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6도입니다. 선봉은 맑고 최저 12도, 최고 20도. 원산 구름 많고 최저 18도, 최고 2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5m입니다. 서해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 먼 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포츠머스에서 거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테레사 메이 총리 등 영국 측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나온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 2차 대전 참가국 정상들이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 현장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낭독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일인 1944년 6월 6일 밤 기도 형식의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기념식 현장에는 참전군인 수백 명도 함께했습니다. 이 중에 약 300명이 크루즈선에 올라 75년 전과 같이 노르망디로 향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이끌었던 연합국이 독일 점령지였던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실시한 역사적인 군사행동입니다. 1944년 6월 6일 단행된 이 작전으로 2차 대전의 판세가 바뀌었고 이날을 D-Da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열린 포츠머스는 영국 남부 주요 항구 도시로 D-Day 전날 연합국 장병들의 출발지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츠머스 일정을 끝으로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노르망디 현지에서 별도로 열리는 상륙작전 75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크렘린궁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오늘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중러 관계는 지금 역사상 최고라고 강조하고 이번 방문이 확실한 성과를 내면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서 통상 경제협력 등 양자 현안과 한반도 문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사태 등 국제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 안보 체제 창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한 두 나라가 함께 제안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단계적 해결 구상도 현재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서 UN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UN 아동기금의 모자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안을 심의해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총 800만 달러를 며칠 안에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돈을 받는 두 국제기구가 물자를 사들여 북한에 투입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부터 쿠바 단체 관광을 금지합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쿠바라고 하는 교육, 문화, 탐방 목적 단체 여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조치는 관보 게재를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크루즈 유람선과 개인 요트 그리고 개인 기업 항공기의 쿠바 행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쿠바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지에서 미국의 적들을 지원하고 공산주의의 발판을 제공하면서 서반구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쿠바 정권의 달러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쿠바의 관광 수익은 군부의 주머니를 채우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의 자금을 제공하고 쿠바인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도 쿠바 정권이 미국 달러에 적발하지 못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같은 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 포드의 현지 합작법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 창안 포드의 반독점 행위를 적발해 1억 6,280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2,360만 달러 벌금 징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